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데살로니가 전서로 모시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서론을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입니다. 그래서 본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서신 중에 뒤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서신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썼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언제 정도 썼냐면 주 52년에서 혹은 53년에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뭐 그 당시에 모든 일반적 도시들이 다 로마의 시민지였습니다만 데살로니가도 로마의 시민지였죠. 로마는 점령지 백성에 대해서 많은 여러 나라들과 조금 다른 정책을 썼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알렉산더화 시키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위에 있었던 그런 여러 제국들은 또 그런 나라들을 화시키려 했었단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도 미국은 미국화 시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로마는 그보다 지혜로운 정책을 썼다고 보여집니다. 로마는 자기들이 정복한 백성의 문화나 습관, 풍속 혹은 언어를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꾸는 정책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제국 전체에 어떤 그 요충지에 어떤 지역적으로 식민지들이 있으면 그것을 조금씩 나누었어요. 분할해가지고 그러한 특색들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일제가 우리를 점령했을 때 우리의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제국 전체의 전략적인 요충지 지역의 식민지를 이렇게 나누어 분할을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의 식민지인 도시들은 서서히 로마의 법과 습관과 생활 방식에 동화되었던 것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좋으면 그쪽을 따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구 문화가 좋다고 하는 것은 서구 문화화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서구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이고요. 발전되었기 때문에 동화되어 가는 것 아니겠어요? 로마가 그런 정책을 썼던 것이죠. 데살로니가는 그러한 로마의 식민 도시 가운데 하나로 로마 제국의 매우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지역에서 서쪽으로 한 50마일, 또 아테네 북쪽으로 한 100마일, 그러니까 뭐 한 80km, 160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와 같았대요. 이 데살로니가는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 마게도니아는 뭐 빌립보, 에베소 뭐 이런 지역들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 하는 겁니다. 이 도시에 처음 세워질 때는 그곳에 온천 때문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처음 도시는 테마 이렇게 불렸다고 그래요. 주전 316년 알렉산더 제국을 분할 통치한 네 명의 장군 가운데 하나인 카산드로스는 마게도니아를 이렇게 자기가 차지하겠다 이렇게 분할해서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거점으로 이 데살로니가를 삼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알렉산더 이복 자매이자 자기 아내를 기념하여서 테살로니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었는데 그 후로 이 도시는 데살로니가 이름을 갖게 되었고 그 이름이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 300여 년 동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까지 그 전에 한 300여 년 동안 그 도시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 설립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의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본 서신의 제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불리워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러한 좋은 신앙의 모범들, 훌륭한 간증들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 지역, 그 그리스 지역에서 이 데살로니가는 신앙적으로 그 교회가 아주 좋은 소문들이 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5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서로 헤어진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동행했고요. 도중에 디모데와 그리고 의원 누가를 합류시켰더랬잖아요.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를 재방문했고 오늘날의 터키인 소아시아 인구 밀집 지역에서 사람들과의 광범위한 접촉을 시도했어요. 그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여행을 하면 바울이 전도했었던 그 전도의 길들을 쭉 쫓아서 그 선교 여행을 해보게 되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을 가는 분들이 그런 여행들을 많이 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를 자기의 활동 거점으로 삼고 그의 가장 위대한 전도 사역을 행한 사실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시 성령께서 가로막았으므로 그가 남쪽으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로 올라가려 했지만 성령께서는 이번에도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막았습니다. 바울은 북쪽으로 남쪽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서쪽 해안 드로아에 도착해서 아마 그곳에서 여러 복음들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본 후로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는데 아마 그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지금 유럽은 유럽이 아닐 것이고요. 지금의 아시아는 아시아가 아닐 줄로 압니다. 훨씬 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 문명이 발달했고 사람들의 복지와 생활 수준이 높아졌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아마도 아시아가 지금 많이 달라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됐고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대한 환상이 자주 그 색 옷 장수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전도사역을 귀하게 감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루디아는 그곳에서 오늘날 백화점과 같은 것을 경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그녀를 성읍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갔고요.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거기에서 새 안식일을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3, 7일, 20일 아마 20 하루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지죠. 채 한 달을 머물지 못했던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자기의 선교사에게 있어서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과업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훌륭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냈던 것이죠. 바울은 짧은 기간 동안 지역의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위대한 교리를 가르쳤던 겁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극심한 반대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어느 면에서 보면 추방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레아로 가게 되는데 이러한 바울을 미워하는 자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이 또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 떠나야 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둔 채 자기만 아덴으로 가게 되는데 아덴에 잠시 머무는 동안 그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증거되는 그 소식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또 이렇게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몇 가지 그 내용들을 또 전해주게 되죠.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보다 많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위로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죠.
주님 그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찬송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쓰여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비록 데살로니가에서 한 달도 채 있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포함해서 교회에 많은 아주 그 교회에 관한 중요한 교리들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오늘날 역사가 1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립된 지 한 달이 안 됐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에 관한 중요한 교리들을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왔음을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었던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이제 죽게 되었죠. 따라서 이것은 자연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과연 휴거에 참여하게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 의문이 야기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재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믿는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소개를 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 주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불의한 자들을 멸함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영광 가운데 오시게 될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들, 이런 부분들을 상기하게 되고, 사실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그 신앙 가운데를 이끌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아버지 된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서신은 세 가지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보여져요. 첫 번째 목적은 초보 단계에 있는 새 신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확증시키고, 두 번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 소개되어 있던 이교도와 이방인들의 주장과 정반대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한 그 묘비명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한 번 죽은 후에는 아무도 다시 살아날 수 없으며 무덤에 묻힌 자들은 다시 만날 수 없도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당시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들어올리기 위해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성도들의 휴거를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소망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끔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예언에 대해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예언에 대한 호기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게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해준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의 휴거에 대해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열광적이고 흥분하고 있는지 사실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소망 때문에 정결한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강조점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들어 올리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지상에 오시는 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들림받는 것과 즉 휴거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각 장마다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성도들에 대한 보상이 나와 있어요. 3장에는 성도들의 생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견지에서 본 성도들의 행위, 우리가 믿는다면 이와 같은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요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개요를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성을 고추시키는 희망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재림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만한 또 의미가 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결하게 된다. 또 위로를 받게 된다.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큰 용기를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참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면서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좀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삶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 그 의미가 나를 살린다고 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여러분 우리를 의미 있게 만들잖아요. 내가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재림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찌 왕자와 거지가 살아가는 삶의 질이 같겠어요? 왕자는 왕자로서 내가 이 다음에 아버지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겠어요? 하나 거지는 어떻겠어요? 그날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에만 크게 관심을 쏟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질이 다르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이 땅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과 여러분은 어찌 그것을 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절대 같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아주 그 성경으로 돌아가서 직접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께서 김용현 회장에게 주신 부귀와 존귀의 간증서,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를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